좀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네 이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청소년 문화 실태 및 지도 방안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시간을 맡게 된 배진덕 형제라고 합니다. 저는 96년 4월 13일 날 광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광주에서 그 당시에 구원을 받았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떨어지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어려웠던 어떤 시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셔서 제가 구원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련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계기를 통해서 저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정말 영원한 생명이라는 큰 정말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을 보시면 신입교사 교육 교재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실태 및 지도 방안. 제가 그저께부터 갑자기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이상한 것을 양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실태. 지금 고등부 손 들어보시죠. 고등부는 다섯 분 다 오셨고 중등부는 한 분. 중등부 또 더 계신데 안 오신 거네요. 한 12분 계신 걸로 아는데 아직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중고등학생이 대부분의 청소년이다라고 보면 크게 뭐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중고등부 전문화 교육이기 때문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고등부의 학생들에게 우리가 잘 가르치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 그리고 청소년들의 어떤 그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하에서 이 제목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문화 실태가 어떤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도 방안 어떻게 청소년을 지도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면 이 시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 문화 실태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지도 방안을 함께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에서의 어떤 그 교육 방침이 있습니다. 그 교육 방침을 우리가 잘 따라야 되겠죠. 잘 따라서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학생들을 인도해서 학생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청소년 문화 실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도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선생님들보다 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많은 그 선생님은 딱 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섯 분이 저보다 연세가 더 있으실 것 같지 생각됩니다. 아직 제가 더 어리기 때문에 청소년 이제 자식을 이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저는 지금 3학년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아들 둘이고요. 참고적으로 그래서 아직 청소년을 직접 자녀로 두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보다는 경험이 실제적인 경험은 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어떻게 주장하는 어떤 교육은 될 수가 없겠고요. 경험은 훨씬 더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또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세대 차이는 존재하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들 간의 세대 차이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죠. 그리고 성경에도 성경의 구약을 보면은 항상 갈등이 있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항상 갈등이 있고 세대 차이도 있고 또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간에도 꼭 부모 자식과 같은 그런 관계가 형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부터 항상 세대 차이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자식들이 항상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아담 할아버지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뭐 이런 것처럼 천지 차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의 생각과 자식들의 그 생각과는 또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대 차이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렇고 또 학교 생활에 또 학교 생활은 어떤가? 학교 생활. 학교 생활은 차이가 또 있죠. 학교 생활은 또 선생님과의 학생과 선생님과 학생과의 차이가 분명히 또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또 학생들 간에도 차이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한 10년 하다가 2006년에 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이 교사였었는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 기회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고 또한 좀 더 욕심을 부려보자면 저의 어렸을 적 소망인 교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한 6, 7년간의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저녁에 제가 전문대를 나왔는데 전문대를 나와서 제가 한국 방송통신대학을 편입을 해서 이제 3학년, 4학년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대학원에 가서 자격증을 따서 이제 교사가 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은 상당히 힘들고 좀 복잡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이제 또 이쪽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한 그 학교 교회 봉사도 제가 찬양대를 한 7년 하다가 이쪽 교회학교 봉사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던 중에 또 교사가 돼서 실제적으로 직업이 교사가 되고 또한 봉사도 교회학교 교사가 돼서 상당히 제가 꿈꿔왔던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현실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그 회사에서 이제 늦게 끝나가지고 교회 봉사를 제대로 못했었는데, 이 교사가 되고 나니까 빨리 퇴근하게 되고 또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갑자기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이제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생활을 직접 학교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거, 지금 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안산에 있는 실업계, 지금 전문계라고 합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에 이제 컴퓨터 교사로 일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담임을 3년차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을 맡게 되면은, 학생들하고 하루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수업에도 보게 되고, 아침, 점심, 저녁에, 종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 통화를 하게 되고, 또 가정방문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생활을 좀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학생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학생들의 생활을 파악할 수 있게끔 됐는데요. 개인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차. 그래서 학생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그 교육을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가정환경이 다 다릅니다. 가정환경이 다 다르고 교육환경도 아주 다릅니다. 지금까지 부모님들의 교육방식이 또 다르기 때문에 다르고, 집의 경제사정도 다르고, 또 교우관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제 분반에 들어가시게 되기 때문에, 분반에 들어가시면은 학생들을 직접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도 8명, 9명, 10명 이렇게 만나실 텐데, 저는 지금 학교에서 36명을 하고 있는데요. 36명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도 다 다른데, 상당히 지금 학교 현실에 있어서는 상담을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이제 되도록이면 상담실로 데려가서 상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도 마찬가지로 그 분반에 학생들이 많이, 개인차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한번 보셨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세대차에 대해서 앞머리에 나오고 있고요. 196페이지 1번의 가번, 학교생활의 실태에 대해서 간략한 어떤 한 부분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례 197페이지 사례를 보면 수업에 집중하는 아이가 3명, 그 다음에 내쳐 자는 아이가 5명, 잡담하며 노는 아이가 10명, 딴 생각하는 아이가 30명, 그 다음에 수업 시작 5분 만에 한 여학생이 양치질 한다고 나간다, 그리고 잠자는 아이 깨우고 이어폰 빼게 하고 휴대폰 장난 못하게 하고 교과서 꺼내서 검사하고 출석이라도 부르면 떠들고 장난치고, 뭐 전투다 이렇게 한 예를 들었는데, 근데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상당히 어떤 근거를 두고 사례를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 중에 이제 전문계다 보니까 안산에 공부 못하는 애들은 저희 학교에 다 와 있습니다. 안산에 중학교 때 공부를 상당히, 중학교 내신 성적이 200점 만점입니다. 근데 주로 100점에서 200점 사이 애들이죠. 그러니까 200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데 100점에서 200점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몇 점대가 오겠습니까? 110점대부터 100 높아봐야 160점. 평균은 130, 20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인문계를 가지 않죠. 그러니까 인문계를 갈 수 있는 애들은 한 160 이상 애들을 160, 70, 80, 90 이런 분들이 200점. 이 사람들은 이제 인문계로 가서 사연대 대학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그 이하의 사람들은 이제 상당히 공부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 그 시간이 애들한테는 아주 따분하고 힘들고 지루하고 책을 피기조차 힘든, 그러니까 책에 손을 대기도 싫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책을 피고 이렇게 앉아서 책을 읽는다는 자체가 아주 그 기특한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 생활을 오랜 시간 해왔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교실에서 책을 보고 차분히 선생님 수업을 듣는다는 자체가 아주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안 하는 그렇게 생활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전문계 고등학교는. 그래서 그런 애 중에 이제 한 몇 명, 한 두세 명, 여기서 수업 듣는 애들 세 명 있죠? 몇 명 있는? 몇 명 있죠? 예, 세 명입니다. 세 명은 그 사람들은 특이한 학생들이에요. 어떤 특이한 학생들이냐면 그 사람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계에서 이제 주로 대학을 가는 그런 루트는 수시를 통해서 수시 전형을 통해서 갑니다. 수시에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1등급을 하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160, 70, 80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제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보지 않기 위해서 편법이 아니죠. 전문계에 오면 자기 점수가 인문계로 가면 하위권이지만 전문계로 오면은 상위권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높아서 이제 서울권이나 경기권의 좋은 4년들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 몇 명의 애들은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은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에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 자체가 상당히 그 환경이 다르다. 인문계와 전문계가 다르고 전문계에서도 어떤 그 학생들의 차이가 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방과후 활동을 잠깐 말씀드리면 인문계에서는 학생들이 지금 인문계 다니신 분 손 들어보시죠. 자, 개인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손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계 실업계가 있으신데 전문계는 빨리 퇴근하죠. 빨리 학교가 끝납니다. 학교 빨리 끝나기 때문에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인문계는 이제 늦게까지 자율학습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이제 학교에 남는 시간이 많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러면 인문계 다니는 학생들이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그렇습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한 3년 동안 분반 교사 하면서 지금 이제 올해 교무팀으로 왔는데요. 저희 학생들이 다 8명, 10명 이렇게 쭉 했는데 다 인문계였는데 공부를 뭐 그렇게 썩 잘하는 그런 학생들이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8명 중에 두세 명 정도는 공부를 아주 잘하고 열심히 하지만 또 다 인문계이긴 하지만 공부를 상당히 포기한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 자체가 우리 학생들의 다양성을 다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이런 그 교실 교육과라든지 이런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경제가 빨리 발전하면서 공장이나 회사의 어떤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일률적인 교육을 빨리 시행해서 빨리 현장으로 투여하기 위한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데 영국의 산업혁명 때부터 산업혁명 때 이제 갑자기 공장이나 이런 일터에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실을 만들어 놓고 국민학교, 초등학교에서 빨리 교육시키고 대량으로 졸업생들을 만들어서 빨리 배치하기 위한 교육이거든요. 일률적인 교육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 이렇게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방식, 이런 강의식 방식이 어떤 그 똑같은 주입식이죠. 예를 들어서 나쁘게 말하면 그래서 똑같은 지식을 똑같이 습득하고 똑같은 교육을 받아서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러한 교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처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평가를 좋게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성적으로 사람을 이제 판단하게 돼버리죠. 그리고 우리 사회 자체가 학벌 위주의 사회가 되면서 좋은 대학 공부를 잘 따라가고 잘하는 사람들은 또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또 지위를 얻게 되고 또 돈도 벌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집안이 좀 좋은 집안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좋은 대학 가고 이제 좋은 직장을 갖는 그런 재생산이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현상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검판사다 의사다 그러면 자식들도 뭐 그런 직업을 갖고 또 정치를 했다 그러면 자식들도 정치를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돈 또 부모들이 돈 유산을 많이 남겨주면 또 자식들이 또 잘 살고 이런 그 사회적인 재생산 못 사는 애들은 또 계속 못 살고 부모님들이 또 못 살면 뭐 또 경제적인 이유로 뭐 가정이 파탄되고 뭐 이혼하고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또 애들도 공부를 못 하게 되고 학교에 적응을 못 하고 또 자퇴나든지 하고 또 사회에서 이제 밑바닥 생활하는 그런 것들이 대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재생산이 되는데 그 예외도 있죠. 자기 이제 생활이 안 좋았는데 정말 노력을 해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뭐 노무현 대통령처럼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통령이 되고 이제 집안을 세우는 그런 뭐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가 힘든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현재 교육 시스템에서 하에서 올바르게 학생들에게 인격적으로 교육을 하고 개인차에 맞춰서 교육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생활을 보면은 가정생활도 상당히 이제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은 애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그 애한테 한 애 또는 두 애한테 이제 많은 것을 투자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애들한테 가정에서는 맞춰줘서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에서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신앙이라든지 어떤 태도라든지 선생님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가 다 아시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쭉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면서 많이 이제 성경이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아셨을 겁니다.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그 다음에 교사 친구. 교사, 학교, 교사나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의 어떤 친구들이죠. 그 다음에 교회 학교 교사, 그 다음에 교회 학교의 학생들, 친구들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어떤 그 나의 어떤 경제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2차적인 것입니다. 그 1차적인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느냐,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생활이 거의 낮에 반 틈입니다. 나 깨어있는 시간에 반 틈을 학교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만큼 학교에서의 생활이 나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배우면서 겪으면서 어떤 지식이라든지 삶의 어떤 사고방식이 지금 나의 직장이라든지 직업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학교생활 아까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행동에 개인차가 있으나 대부분 근데 비슷한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 그러니까 행동은 많이 다르지만 사고가 상당히 유사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우리가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어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에 나타나는 그런 양식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도 어떤 그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비리를 저지르고 또 학생들도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하고 또 뭐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만 많았을 뿐이지 우리 기성세대들도 점잖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죠. 비밀스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행동과 비슷한 사고방식이 있다. 그리고 인문계시럽게 생활 패턴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친구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친구에 의해서 내가 학교에 오지 않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친구에 의해서 학교에서 자퇴를 할 수가 있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퇴학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고 학습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사춘기를 겪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가정생활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많이 자라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 사고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식생활, 의생활, 사고 등이 부모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중고시절 반항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생활은 이중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의 태도와 학교에서의 태도가 많이 다를 수가 있죠. 집에서는 뭐 이제 엄마 아빠가 잘해주기 때문에 솔직하게 뭐 짜증도 많이 내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얌전한 척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중등부 1학년 때부터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구원 문제 대두, 그 다음에 구원 문제, 내가 구원 문제가 내가 진짜 구원 받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중등부 때부터, 중등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등부 때까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중등부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많냐면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얘를 우리 교회 학교에 데려와서 전도를 해야 되느냐 고민을 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는 이성교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얘를 데리고 와서 전도를 하면은 얘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 많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이성 간에 교제를 많이 했었는데 교회 학교에 오면 그런 걸 많이 자제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있다 보면은 애들이 아주 개방적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여자친구, 이성 친구들은 손잡고 다니고 이렇게 같이 애정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 인정해주고 또 학교에서, 그리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으면 좀 비정상인 것 같고 뭐 이런 그 분위기. 저는 전문가라서 그런가요? 저희 학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공학입니다. 또 남녀공학.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공개적으로 쉬는 시간에 만나고 이렇게 같이 매점 가서 빵 사 먹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과 후에는 더 자연스럽게 만나겠죠. 방과 후에는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빨리 끝나잖아요. 저희는 학교가 4시 40분 이렇게 7교시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주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이제 놀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이제 돈만 있으면 이제 다 즐길 수 있는데 돈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기 때문에 아빠가 부모님이 특히 용돈을 주지 않아도 애들이 이제 주말에 이틀만 일해도 한 5, 6, 7만 원은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주는 데는 뭐 10만 원도 벌 수 있고, 그러니까 일주일 용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더욱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매일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녁에. 그러면 아침에 이제 도저히 수업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피곤해가지고. 저녁에 이제 주차 아르바이트라든지 서빙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은 피곤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수업을 받을 수가 없죠. 세상 문화 갈등 문제. 내가 이제 교회 생활하는 신앙 생활하는 학생이 이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은 별로 발생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뭐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문화를 마음껏 즐기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이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생들의 생활은 갈등을 하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건 죄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의 세상 문화를 내가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도 안 따라가자니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게 되고, 이거를 진짜 즐기자니 이제 교회에서 또 죄인 취급받기 때문에 또 안 되고, 양심에 가책이 있고, 그 때문에 너무 갈등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세심하게 살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신앙과 별개 문제다. 학생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은 부모 세대, 부모와의 신앙이 연계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연계된다는 것보다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이들이 부모 신앙생활 아주 잘해야 되는데 그게 이론적으로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구역에서 봉사를 하게 되잖아요. 구역장 봉사도 하고 또 총무도 지금 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저희 자매도 조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거의 뭐 있는 시간, 애들끼리만 있는 시간이 아주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은 학교에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뭐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맨날 이모모임 가고 교재 가고 뭐 가다 보면은 월, 화, 목, 금, 토, 일. 이제 저는 교회학교까지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도 교육받고 또 일요일도 하루 종일 교회 있고. 그러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자녀들한테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그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신앙생활의 어떤 갭에 있어서의.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잘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인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충분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가 있냐면 교구장님이나 구역장님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학교 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그래서 수련회라든지 어떤 분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교구장님이나 어떤 직분을 맡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그 부모님의 자식들의 신앙이 부모님처럼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는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저도 이제 뭐 96년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우리 교회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만 했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급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급성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급성장하는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을 해야지만이 우리 자녀들이 좋은 청년으로 자라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이제 맡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채우기 때문에, 적당한 사람으로 채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열심히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커서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에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른 사람의 자녀들이 나중에는 남아있게 되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교회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계속 성장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 교회에 안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약간 좀 무서운 그런 가능성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부모들이 잘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과 자식의 신앙이 상당히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정상적인 경우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달돼서 성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구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식들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훌륭한 인물들의 자식들이 안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그런 어떤 인간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한다면 한계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상당히 해결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 문화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슈 문화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슈 문화. 이슈 문화. 제가 이제 이 신입교사 교육도 처음이고 우리 교회학교에서 이렇게 앞에서 교단에 서서 강당에 서서 말씀하는 드리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시간 조절도 안 될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요. 잘 정리해서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시문화. 입시문화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군중심리에 의해서 우리가 대학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우리 자녀들만은 사교육이라도 시켜서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부모들의 심리가 자기 자식은 잘 돼서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가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아주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입시 문화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각 지향적인 문화.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애들이 또 감각적인 것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놀 거는 즐길 건 많이 즐깁니다. 엄마 아빠 모르게 선생님 모르게 어디 가서 애들끼리 애들만의 어떤 즐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지향적인 문화입니다. 그런 것들이 게임을 하더라도 선정적인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N세대 문화 네트워크 뭐 뉴 제너레이션 뭐 이런 겁니다. N세대 문화는 책에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연예인. 그래서 요즘 사람들 고등학생들의 꿈을 물어보면 연예인이 상당히 많고 우리가 테레비 문화 같은 거 보면은 테레비 보면은 스타킹 있죠. 스타킹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어린애들이 나와서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문화 그러니까 어떤 스타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저도 반에서 설문조사를 며칠 전에 했어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했는데 36명 중에 연예인이 되겠다는 애들이 2명 있습니다. 2명. 가수하고 뭐 있고 나머지는 다 현실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뭐 대부분의 애들이 연예인이 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주제 파악을 하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어떤 그 현실을 직시한다는 얘기죠.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꿈이 연예인이냐 할지라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래서 2학년 저희 반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장래 희망과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그 희망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획을 네가 썼느냐, 종이에다 썼느냐, 그리고 또 1,000만 원이 나한테 지금 주어진다면 어디다 쓸 거냐, 이 세 가지 질문했는데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종이에 썼다는 애는 4명 나왔어요. 4명. 그러니까 내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종이에 썼다라는 애가 4명 나왔습니다. 36명 중에. 뭐 다른 애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반 애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꿈은 다양하게 뭐 회사에서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비현실적으로 막 이렇게 연예인 뭐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조금 생각을 한다 이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중문화와 학생문화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접근 많이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냐? 오늘 이제 주제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학생들의 상황이 다양하고 가정 환경이 다르고 또 신앙의 격차가 심하고 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또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애들을 분반해서 지도를 하면 좋겠는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책에 요한일서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201페이지 사랑으로 가르쳐라라는 아니, 부분이 아니고 어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이 말씀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 없나요? 예. 네.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원 받았다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름 부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면 성령대로만 우리가 행동하면 끝난 겁니다.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대로만 우리가 인도하고 그 성령대로만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너는 어떻게 행동을 해라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대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나이가 행동할 방향을 정확하게 진실만을 알려주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가르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를 기름 부음이 성령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스승이신 성령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성령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도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으로서 선배로서 도와주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골로새서 1장 28절 교회학교의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는 확실한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라고 확실하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사의 이제 목표인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의 교육. 아까 그것은 중등부 교육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중등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라. 즉, 쉽게 말하면 제대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제대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받은 체험, 간증, 아니면은 깨달음. 우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은 성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구원받은 부모님 세대들은 아주 어렸을 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인이 돼서 구원을 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그 어려운 시절도 겪고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뭐 어떤 죄도 지어보고 뭐 이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인생의 좌절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어떤 또 쾌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상태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구원이라는 것이 크게 다가오고 내 인생의 전환점, 가치관의 어떤 180도 전환.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점도 나고 되게 공부를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열등감에 있고 이렇게 막막하고 이런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상황이 완전히 반전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신감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반대로 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너무 무섭다가 너무 이제 세상이 무섭고 뭐 할 일도 직업도 없고 뭐 아주 깝깝았던 그런 시대에 암울했던 시대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으니까 완전히 이제 세상에 이제 다른 그 뭐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이런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그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구원을 받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랬을 때 어떤 인생에 완전히 그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우리 애들은 초등 유치부 때부터 엄마 손을 잡고 와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생활을 하다가 편안하게 교회 와가지고 놀면서 사탕을 먹으면서 복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 자체가 너무 그 자기 그 인생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연약한 상태에서 구원이라는 말씀을 복음을 접하기 때문에 어떤 그 말씀 자체가 너무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다윗 이스라엘 민족이 법궤를 어떤 사람 집에 갖다 놨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10년 이상 그 법궤를 집에 놓고 본 사람은 그 법궤의 신성함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그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손을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 죽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복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또 신성시되지 않다 보니까 나 구원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편의마트에 가서 사탕 사 먹는 것처럼 그런 구원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봉사하기가 상당히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벌써 고등부에 와버렸어요, 애들이. 그래서 고등부에 우리가 분반에 들어가다 보면은 그런 상태에 어떤 연약한 상태에서 이론적으로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앉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분반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우리 성인들처럼 진짜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이제 봉사하는 그런 마음과 애들의 그 마음은 상당히 온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겁지만 걔들은 아주 차가워요. 그래서 그 차가운 구원,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죠.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 거냐? 상당히 이제 그건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 책에서는 사랑으로 가르쳐야 된다. 칭찬해주고 징계해주고 성경으로 본으로 그 다음에 일관성 있게 눈높이 맞춰서 방관하지 말고 뭐 합리적으로 설득해서 솔선수범해서 아니면 자기 체험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좋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근데 이거를 하고 싶기는 하지만 내가 한계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생활 해야 되고 애들을 가르칠 시간은 별로 없고 언제 이런 것들을 다 애들한테 보여주느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짤막한 애들과의 만남 시간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기는 상당히 영향을 주기는 우리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라든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제자를 교육할 때 뭐 이제 요즘 뭐 세상 교회들 많습니다. 제자 교육이 잘 되는 교회, 뭐 사랑의 교회라든지 뭐 대학교 가보면 뭐 이제 CCC라든지 UBF라든지 뭐 제자를 양성하는 어떤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데면 이제 그런 전문적으로 제자를 어떻게 만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이 이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좋은 방법론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잘 모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방법을 코칭이라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은 별로 오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나누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것이 뭐냐면 이거를 좀 나눠드려야 되겠는데. 이거를 좀 하나씩 가지시고요. 네, 나눠주세요. 애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애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애들하고 만나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만이 그 애들에 대해서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방금 나눠드린 것은 돈 드리지 않고 제가 공짜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드리지 않고 애들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스스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으면 그걸 다 체크를 한 시간을 드리고 그것을 스스로 체크를 해서 자기 성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두 번째로 나눠드리는 이것도 나눠드리는데요. 저는 많으실 줄 알고 많이 와줬는데 먼저 에고그램을 펴보세요. 이거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 각 항목마다 점수를 체크합니다. 점수를 체크해서 여기는 직장 내에서라고 되는데 이거를 학교 내에서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예? 학생들은 그리고 이제 성인들은 직장 내에서 뭐 이렇게 하면 되시고요. 아, 그 맨 뒤에 채점표에다가 하얀 곳에 있죠. 하얀 곳에 1번 항목에 1번 그 문제에 대한 점수를 적으면 돼요. 하얀 곳에. 하얀 곳에. 여기 뭐, 여기 설명서에는 네모 안에, 검은 네모 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얀 네모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얀 곳에 각 항목에 점수를 적으시면은 합산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합계에 CP, MP, A, FC, AC가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눠드린 유인물의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인간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깨달은 것은 우리가 좋지만 실제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애들한테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애들의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빨리 파악.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한마디 하면 우리가 팍 기가 죽어버리잖아요. 사람이. 왜냐하면 그 말이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한마디만 해도 그냥 팍 게임이 끝나버리죠. 그런데 우리들은 애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마디를 해도 애들한테는 안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애들을 빨리 파악을 하려면 애들을 빨리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향을 파악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여기 이 이론에서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그래서 사람이 어떤 특정 성격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지만 어떤 성향이 강하다라는 것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관상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보면은 좀 성격이 좀 이상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 성격은 좀 내성적일 것 같다, 외성적일 것 같다 이런 걸 한 몇 마디 해보면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빨리 파악하려면 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CP. CP가 뭐냐? 여기 채점표에 그 영어로 풀네임이 되어 있습니다. CP는 controlling parent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들 통제하려고 합니다. 통제. 예? 그러니까 통제. 관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controlling parent. 그러니까 통제력이 강한 부모예요. NP는 뭐냐면 nurturing parent를 뭐냐면 아주 부드러운, 부드러운 온화한 심령을 가진 부모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긴 하지만 풀어놓고 키우는 그런 습성이 있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adult A라는 것은 차분하고 이건 관리를 안 해요. A는 그냥 내버려 두는 선택이에요. 완전히 차분하고 일정한 음조, 냉정하고, 상대편에게 맞춰주고, 말하는 상대편 내용을 이해하고, 지금 요걸 보는 거예요. 여기. 여기에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두 번째 나눠드린 27페이지에. 주의 깊게 듣는다. 필요한 경우 침묵하면서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FC는 뭐냐? FC는 free child예요. 프리차일드. 아주 자유분방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속이 없어요. 속이 없어. 애들처럼 개방적, 느긋하고 자유스럽고 숙제가 있어도 숙제 안 하고 테레비 보고 놀러 가는 그런 스타일이고 티가 없고 순수하고 솔직한 음성 성질할 때 팍 짜증내고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막내들 같은. 그리고 자세, 태도, 몸짓은 자유롭고 감정 표현이 자유롭다. 뭐 자발적으로 한다. 자발적인 또 장점이 있어요, 얘들은. 그리고 맨 밑에 AC는 소근소근하고 자신감이 없어요. 내성적이죠. AC. AC는 뭐냐면, adapted child예요. adapted child는, 약간 속이 든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애들, 눈치 보는 애들. 그러니까 어댑트라는 얘기는 어떤 상황경을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자주 혼난 애들은 좀 이렇게 뭐죠? 기가 죽어 있죠. 기가 죽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에요. 눈치 보는 애들. 이런 그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성향을 얘들한테 파악하게 되면 얘하고 많이 대화를 하지 않아도 얘의 습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습성에 맞게끔 내가 대화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애한테. 결국은 애들을 도와주는 것인데 일단은 성향이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코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코칭.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스티븐 L. 오그네라는 사람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일이다라고 정의를 했고, 상대방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며 문제 인식 및 자각을 돕고 역량 개발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을 보세요.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의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부터 14절까지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자,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너로 생각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생으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하게끔. 나의 열정을 전달을 해서 날 부릴 듯 한다는 얘기는 내 열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을 불릴 듯하게 하는 열정을 전달을 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그 생각나게 하기 위해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이제 읽어보시고요.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교사로 내가 세우심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 확신합니다. 이런 확신한 믿음을 아이의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또 말해주죠. 14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에 대한 확신과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어떤 그 가르침을 확실하게 지키라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코칭을 하냐? 코칭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이 있고 교육에 있어서 훈련, 트레이닝이 있고 코칭 세 가지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에듀케이션은 통합적인 어떤 큰 개념의 교육, 사람을 보다 낫게 만드는 것인데 트레이닝과 코칭이 있는데요. 트레이닝은 어떤 기능적인 것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9초, 8초 이렇게 10초, 9초 이렇게 당기는 것을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을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코칭은 뭐냐? 코치라는 것은 예전에 영어가 뭐냐면 마차예요. 마차. 그래서 마차의 마부입니다. 그래서 마부는 이 뒤에서 조종합니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말들의 방향이 잘 갈 수 있도록 채찍질이라든지 뭐 이렇게 말로 해줍니다. 그러면 말들이 자기 길을 잘 가는 것이죠. 속도도 조절해주고 그런 것처럼 코치는 뒤에서 앞으로 가는 학생들을 잘 조절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코칭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글자를 보면 코치죠. COACH 그죠? COACH죠. 그런 것처럼 따봤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어디 LG 전자에 다닐 때 LG 인하원에서 교육 받을 때 거기서 받은 교육 자료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져왔는데요. 체크입니다. 체크. 제일 처음에 체크. 체크는 뭐냐? 학생에 대해서 판단을 먼저 하는 겁니다. 판단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상태 파악이에요. 파악. 그래서 현상 분석합니다. 출결 상황이라든지 학업 성적이라든지 사학이 얘가 지금 의욕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 얘가 어떤 그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거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대 목표가 있느냐 이 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코치가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데 애들한테 뭐 열심히 해라, 뭐 네 목표를 위해서 네가 노력해야지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해도 애한테 먹히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파악하고 정확하게 얘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까지가 상당히 체크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그러니까 체크는 언제 해야 되냐면 평상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그 학생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록을 할 때 이 첫 번째 지금 두 번째로 나눠드린 유인물 첫 번째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쓰고 잘하고 있는 코치가 뭐냐면 COACHE는 코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 그냥 코치는 납니다. 선생님이 코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선수 코치가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의 코치는 누구죠? 코치. 그 사람은 캐나다 사람인데 코치는 단순 트레이너가 아니죠. 여러 가지 상황을 전반적으로 코치해주는 사람이 코치거든요. 그러니까 대회도 나가게 해주고 여러 가지 코치는 여러분이고 코치2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상황을 여기다 다 쓰세요. 여기다가 단기간에 그래서 분반에 들어가시면 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우리가 교회에서 주어진 어떤 폼이 있어요. 그 폼 가지고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폼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두 번째 페이지에서 각 단계별로 이 학생에 대해서 홍길동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써야 됩니다. 이 계획을 안 쓰면은 내가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이걸 안 써놓으면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은 내가 뭘 했지? 지난주에 홍길동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뭘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생활에 바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픈마인드 당입니다. 두 번째는 오픈마인드. 오픈마인드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애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 밥도 사주고, 뭐 집에 방문할 때 케이크도 사러 가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써서 좋은 효과를 얻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이렇게 안아주고, 자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많이 좋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진짜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도 내서 집도 찾아가야 되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저녁에 신방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핑계대면 안 갈 수도 있지만은 저녁에 집에 퇴근하고 오면은 7시 정도 된다. 가정했을 때 7시 출발하면은 됩니다. 7시 저녁밥 먹고 출발하면 학생 집에 멀더라도 제가 저기 통신여대 있는 데까지 갔는데 그 좋더라고요. 딱 그러니까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도착해가지고 10시까지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고 방에서 얘기하고 집에 온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근해서 그렇게 빨리 또 조급하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집이 8명밖에 안 되니까 8주 잡고 하면 되겠죠. 일주일에 한 번만 시간 돼서 그런 식으로 가서 신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픈마인드 하기에 그러니까 오픈마인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신방이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신방을 가면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마음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밖에 데리고 가서 밥 먹고 이런 것이 상당히 오픈마인드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에스크 그 다음부터 이제 이야기를 내가 물어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체크도 안 되고 오픈마인드도 안 되는데 갑자기 너의 문제가 뭐냐? 막 이렇게 네 문제는 이거야. 너는 지금까지 뭐도 못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한다거나 그러면 완전히 이제 애들이 마음을 열쇠를 채우고 안 엽니다. 그래서 공유를 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하고 네가 진짜 이러한 상황에 처했구나. 위기를 공유해야 하거나 숨은 내적 자원을 재인식하게끔 만듭니다. 너는 이것도 할 수 있잖아. 이런 것처럼 문제를 총체적으로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커미트먼트는 기대를 설명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나의 기대를 말씀하셔도 돼요. 이때부터는 나 전달법을 배우셨죠? 저번에 홍성호 선생님한테 나 전달법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나는 내 느낌을 이제부터 말했어요. 에스크 단계 전까지는 내 생각을 하나도 말하면 안 돼요. 응? 나는 보기에 너는 말이야 좀 그런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 절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생각을 말하면 돼요. 지금까지는 얘가 스스로 다 말하도록 하는 겁니다. 스스로 다 말하도록. 그래서 충분히 자기 문제를 자기가 말하고 해결 방안도 자기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걸 다 들은 상태에서 내 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와 실제와의 차이점도 말해줘요. 말해주고 문제도 지적해주고 너가 말한 해결책이 이건데 이것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나의 말을 다 합니다. 자기 말을 다 해요. 여러분의 할 말을 다 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경청도 배우셨죠? 지난번에 경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배우셨죠? 경청을 해야 됩니다. 경청은 아주 그 중요한 그 대화법이죠. 그래서 asking 단계에서 경청을 해야 돼요. 경청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carefully listening이에요. 그래서 아주 세심하게 듣는다는 얘기예요. hearing이 아니고 그래서 세심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표시.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경청은 막 고개 끄덕여주고 그래 막 하고 뭐 이렇게 다 배우셨죠.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helping.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어떻게 너 도와주겠다 이런 이제 방향이 확실히 선정이 되면 네가 제시한 그 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좋겠다. 학생이 자기 스스로 토해낸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자기 의지 가지고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고 싶지만 작심삼일이에요. 그래서 깨지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도록 내가 충분히 지원해 주겠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지만이 학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페이지가 두 개 있었나? 아닌데. 자, 여기 세 번째 페이지와 네 번째 페이지는 약간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르죠. 그래서 유형별 행동 분 특성에서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행동 특성이 있습니다. 행동 특성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CP 같은 경우는 판단적, 편견적, 봉건적, 비판적 이런 것들이 있고 언어를 사용할 때 이 사람들이 뭐 당연하다, 당연하지, 뭐 격언, 속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 다음에 MP는 뭐 해드리지요, 해줄게요, 뭐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A는 잠깐 기다려, 좀 문제를 뒤로 미루는 그런 사람이 있고 FC는 감탄사가 많습니다. FC는 그 다음에 AC는 뭐 곤란한데요, 뭐 주로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FC라든지 AC가 많겠죠. 이런 그 성격 자체가 그래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각 타입에 대해서 나의 어떤 그 대처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를 전달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계속 있긴 한데요. 요거를 갖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파일로 드리고 아니면 프린트해서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 드린 내용 중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은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분반해서 청소년을 지도하기 위해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막 급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기도도 못하고 시작했어요. 네. 끝나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숨쉬고 살 수 있는 이 환경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 죄악을 영원히 없이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그런 부모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신입교사 교육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신입교사 선생님들이 이 교사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학생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도와주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갖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